하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받고 계시죠? 아이폰 뭐 전화기 켜기 전에 말씀부터 보시고 입으로 외우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히 우리 김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또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틀사님께서 오신 우리 전윤수 장로님, 조동호 집사님, 유종현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셔서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나 와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리더십들 세미나하고 교회 좀 둘러보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은혜의 기운이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은혜의 기운이 넘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설사한인 교회 은혜의 기운이 넘칩니다. 예, 계속해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밝고 행복하고 반가운 얼굴로 하셔야 됩니다. 삐진 얼굴로 하지 마시고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하고 반갑고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넘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가세요. 볼 때는 웃고 고개 돌리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시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에 와서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설교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제가 달라스로 왔거든요. 달라스 북쪽인데 달라스는 아니고 덴톤이라는 도시인데 가깝대요. 조금만 올라오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GPS도 없었고 지도책을 찾아가던 때였는데 그래서 정말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635 하이웨이를 타고 막 갔는데 안 나옵니다. 우회전을 해서 35분 노스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도 안 나옵니다. 큰 레이크를 지났는데 주로 레이크를 지나면 별천지거든요. 그 위로는 하늘이 안 올라가요.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계속해서 갔는데도 안 나와요. 1시간 30분이 걸려서 겨우겨우 찾아서 교회 도착했습니다. 2시 예배였거든요. 근데 교회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보통 교회가 같지 않고 교통 교회 같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강사를 부르면 교회 도착하면 막 뛰어나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벌써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본당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뻘쭘하게 이제 분당 이게 교회 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 대표 같은 분이 이제 저를 안내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끔 했어요. 설교단에 딱 올라섰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눈빛을요. 군대에서 보고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뭔 설교를 했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뭐 다과를 하자 그러는데 뭐 다과도 하고 싶은 거 빨리 가고 싶은 거 집에. 다과를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면서 내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가도 이 교회는 절대로 안 온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딱 30초 뒤에 정확하게 30초 뒤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실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생각은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네, 그리고 2개월 뒤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큰남교회인데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뭐냐면 개척교회만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절대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시더니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위 받아서 큰 교회 하려고 유학 갔는데 유학 보내서 개척교회, 이민교회, 유학생교회 3종 세트로 선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학원생들이 있고 뭐 한 15명 조금 넘게 15명, 2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인데 세계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앞만 보고 들어와서 옆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고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한 그룹도 몇 명 안 돼요. 두 명, 세 명이에요. 네. 그러고는 앞만 열심히 쳐다보다가 예배 끝나면 뒤를 돌아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인사를 시킵니다. 옆보고 인사하라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느껴집니다. 네. 근데 우리 털사한인교회 오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요.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딸 하나 있는데요. 11학년입니다. 근데 제 딸이 4살 되는 때에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생일 되면 스쿠터 사줄게. 여러분 스쿠터 뭔지 아시죠? 발 하나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씩 가는 거. 싱싱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제 약속해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뒤부터 이 지우가, 제 딸 이름이 지우인데요. 동네에 큰 애들이 스쿠트 타는 것만 보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지우 생일 언제야? 이렇게 물어요. 5번만 더 자면 돼? 10만 더 자면 돼? 이렇게 물어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때가 지우 생일이 되려면 6개월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6개월을 남았는데 5하고 10밖에 모르는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우야, 잘 들어. 지우 생일은 10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애들이 제 딸이 막 달력 있는 대로 뛰어가요. 그러면서 달력을 보면서 아빠 지우 생일 언제야? 지우 생일 11이지 원이 두 개 있는 거. 그래서 막 짚어요. 그 6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갔어요. 지우야, 지우 생일은 6월 11일이 아니고 12월 11일이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여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다 찢어버리자. 내가 얼마나 스쿠트를 갖고 싶었으면요. 그 달력 한꺼번에 그냥 다 찢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우가 너무 스쿠트를 갖고 싶어서 그 스쿠트를 가지는 게 지우의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갖고 싶은데. 그건 지우의 비전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지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아니면 스쿠트 가지는 게 너무 작은 꿈이고 너무 유치한 거라서요. 왜 지우의 비전이 스쿠트를 가지는 게 될 수 없냐면요. 그 비전, 그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걸 한번 볼까요?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유학 오신 분들은 다 공부해서 좋은 자리 가지려고 오셨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는 게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비전이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너무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거든요. 그냥 쉽게 안 돼요.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기를 훈련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나이만 더 많아졌고요. 이루고 싶은 게 더 커졌고요. 원하는 게 가지고 싶은 게 더 크다 뿐이지 우리 지호가 스쿠트를 가지고 싶은 것과 하나도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커진 것뿐이에요. 그럼 비전은요. 크다고 비전이 아닙니다. 좋은 거라고 비전이 아니에요. 이루기 어렵다고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럼 비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나머지는 형태일 뿐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그건 결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빼버려요. 구주만 받아들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누구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이때는 살짝 또 목소리가 줄어들으시죠. 예, 저는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천국 가는 거 그거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졌어요. 구원은 뭐냐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과 왕으로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 구원이 뭐죠? 바로가 주인이었다가 압제자가 주인이었다가 그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거든요. 메뚜기 재앙은 경제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게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 떨어지고 태풍 불고 흉년 들고 메뚜기가 오면 싹 갉아버립니다. 채소가 우박 떨어지면 다 깨지잖아요.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메뚜기가 오면 싹 갉아먹어서 뿌리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이 들이닥쳤거든. 경제적으로 이 군사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할 기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비전을 그리는데 그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했던 땅들이 다시 회복돼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이 비전을 그리고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려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 저장고에는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의 군대가 물러가고 무너진 도시가 단시 건설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잘되고 좋은 결과만 보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기만 보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보여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늘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인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주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는 어떤 비전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잘 되는 게 비전이니까, 성공하는 게 비전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 섬겼잖아요. 강대국 섬겼잖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뭐였죠? 잘 되는 거였거든요. 부강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 따라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로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털사 한인교회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백성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지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옆에서 힘을 내라 그래도 힘이 안 나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시험 들어서 다 깨져버릴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잖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비전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거든요. 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때가 언제죠? 메뚜기 떼들이 나라 전체를 다 갉아먹었을 때, 북왕국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위기에 놓였을 때,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에. 왜 무너졌죠? 우상 숭배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 잘 생기다가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꿈꾸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여러분, 다 무너져도요, 시험 들든 낙심하든 다 무너져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시키시면 다시 힘이 나잖아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2, 3년 전에, 언제적인지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교회 속에 팽배했던 게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못 모인다, 답답하다, 힘들다, 같이 먹지도 못하고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도 못한다, 하고 싶은 거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패배의식들이 다 이 교회 속에 깔려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힘들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코로나는 재앙도 아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코로나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주신 때거든요. 너무 바빴잖아요.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할 시간 없다 그러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고 정말 뭔가 인생에 중요한 것을 좀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다 바빠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멈춰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코로나는 멈춰서서 하나님이 여실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걸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코로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했습니다. 네 가지를 결정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써야 되겠다. 평소에 너무 바빠서 책을 못 쓰는데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손글씨를 고쳐야 되겠다. 핸드라이팅이 악필이었거든요. 제가 쓰면 못 알아봅니다. 써놓고 저도 못 알아봐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살이 쪄기 시작했고요.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개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 개를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다 이루게 하셨어요. 책을 써갖고 책을 출판하게 했고요. 또 17파운드 뺐습니다. 두 달 만에 17파운드. 이거를 악목을 뺐습니다. 핸드라이팅 고치고요. 영어는 아직도 온고잉 중입니다. 근데요, 그걸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져 버렸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도 두 배로 붕해 버렸고요. 교회 재정도 더 늘어나 버렸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거죠. 너무 감사하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힘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교회 속에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 가나안 땅 가서 믿음의 조상 될래? 그러고 갔나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걸 품고 아브라함이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돼서 멋있는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막내예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 중에 소외된 지역이고요. 거기서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소외당하고 형들에게 소외당했던 게 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꿈을 꿔요? 못 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선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간 거지.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 가슴이 뛰는 비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시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혼 살리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심으니까 살아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예수님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잖아요. 나 이제 제자로 안 살겠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시켜서 하나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이방 사람들을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심으니까 죽도록 달려가잖아요. 그럼 나로부터 시작된 건요, 어떤 것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크든 아무리 고상하든 아무리 놀라운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욕심이고 야망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건 모두가 욕심이고 야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꿈꾸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한 꿈은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 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외치던 수많은 교사들이 헬렌 켈러를 내가 바꿔놓겠다고 찾아왔어요. 교사가 돼서. 그런데 짐승보다 나을 것 없는 그녀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교육시키겠다 왔는데 실제로 그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설레번 선생님은요, 헬렌의 집에 도착한 날 이 짐승 같은 아이를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와 몇 가지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 슬리먼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헬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 저희 집에 처음 온 날 저를 꼭 안아준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슬리먼 선생님은요, 어떻게 손잡기도 꺼려하던 그 아이, 가망 없다는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켜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대단한 걸 외치는 사람은 딱 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교사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슬리번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슬리번 선생님은요,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길러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아이로 길러내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이 아이를 말씀으로 길러서 이 시대에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창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람의 욕망의 차이예요. 사람의 욕망은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하고 대단한 걸 하고. 우리 교회 제가 18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오면 목사님 같은 분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절대로 떠납니다. 뼈를 묶였다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유행어가 있습니다. 뼈를 묻는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늘. 그래서 목사님은 뼈를 묻는다는 이야기 안 좋아해. 절대로 뭐 끝까지 함께 한다는 말 안 믿어. 그 사람의 장담은요,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강력하게 절대로 안 떠나는 사람은 떠날 때도 강력하게 떠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있겠다는 사람은 떠날 때도 목숨 걸고 떠나고요. 이게 인간의 장담의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갈망이에요. 속에서 갈망이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가슴이 뛰게 되어 있어요. 가슴이 고동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고동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찬양할 때 막 소리치고 싶어요. 오늘도 소리치고 싶은데 우리 교회 같았으면 지금 소리를 몇 번을 쳤을 때 찬양하는데 그래서 자제를 좀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목사가 와서 예배 때 와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가슴이 뛰는 걸 어떡해요. 찬양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아멘 이랬나요? 아니죠. 때리고 욕하고 가두고 죽이겠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 할래요. 절대로 안 합니다. 다시는 이야기 하나 보세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안 할래요. 절대로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속이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하면 편해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안 알아준다. 꼭 붙여요.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안 편하잖아요. 목사님 그만할래요? 이제 안 할래요? 제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제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하잖아요. 어느 순간 또 그 자리에 가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교회가 걱정이 돼서, 영혼들이 걱정이 돼서,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싫어, 그런 모습이. 근데 어떻게 해요?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뭐 잘나서 누가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오해받아도 힘들어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8년 전에 제가 큰나무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 어른, 장년, 청년 다 합치니까 한 20명 채 안 됐어요. 세파로 나눠서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유학 온 사람들이니까 공부에 찌들려서 스트레스 푼다고 주말 되면 술과 게임으로 사는 거예요.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도박하러 가고 그 위에 한 30분 올라가면 카지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큰둥해요. 관심이 없어요. 유학생들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놀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한 6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찬양팀이 가관이에요. 인도자를 세웠는데 인도자는 기분 나쁘면 안 와요. 기분 나쁜 날 안 나와요. 드럼하고 기타는 이제 배우는 애들이에요. 이제 치는 것도 아니고 배우기 시작한 애들이에요. 키보드 금반 하나 소리 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찬양팀 서고 나니까, 여기 찬양팀 이렇게 서고 나니까 회중석에 한 명, 두 명 앉아 있어요. 이게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요, 예배가 들어지는 게 신기하죠. 근데 이제 찬양 끝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 끝나면 통성 기도했거든요. 설교 할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대놓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왜 이러지?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있단 말이야. 다음 주 했는데 다음 주도 설교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애가 펑펑펑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완전 눈물바다예요. 소리치고 난리예요. 매주 눈물바다였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서러워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서러우니까. 교수님께 받은 수모가 너무 서럽고 영어 못해서 당한 수모가 너무 서럽고 외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앉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에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아이들 파티 가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카지노 가고 이거 하지 말고 좀 와서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찬양 집회로 드리자. 이 성전에 아이들, 청년들로 가득 차게 하자. 얼마나 힘드냐. 유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다시 받고 힘을 얻어서 유학생활 하자. 그 꿈을 꾸자. 우리 찬양팀 제대로 세워서 CD 음반 내는 찬양팀 만들자. 여름 방학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선교지로 다 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죠. 그 6명 앉혀놓고 말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자꾸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니까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눴어요. 아이들 계속해서 비웃죠. 목사님 무슨 CD 음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때부터요 악기를 전공하는 친구들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요 재즈 음악으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드럼, 키보드, 색스폰, 일렉, 베이스 재즈 전공자들로 석박사로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싱어들까지 보컬 전공자로 다 채워져 버렸어요. 돈 주고 데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라고 데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반주자가 가장 많을 때는 신디, 키보드, 피아노, 오르간, 석박사만 18명이었어요. 교인이 40명이었는데. 그 당시요, 유학생들에게 미국 교회 반주 나가면 한 달에 1000불에서 1500불을 줬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돈이 큰 돈이에요. 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도 안 갔어요. 제가 붙들은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비전을 주시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주자들이요. 죄송한데 여기 반주자님 계시죠? 예. 반주자들이요. 솔직하게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예. 아니, 그분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반주자들 한국에서요, 한 교회만 섬기지 않거든요. 이 교회 1부, 저 교회 2부, 저 교회 3부, 이렇게 가서 반주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천불, 이천불 주는데 왜 맞아요? 돈이 이게 부족한데. 근데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잡은 것도 아니고요. 걔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가슴을, 이게 마음을 주시면 불이 타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든 거 알아요. 안 하고 싶은 거 알아요. 다 꺼려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해야 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교회가 눈에 밟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65세 이상만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다 교사해야 되니까 성가대 다 들어가면 봉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만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성가대 이름이 설레임 성가대예요. 이름 좋죠. 네. 왜 그러냐면 첫사랑의 이 설레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 첫사랑의 설레임.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이 드시면 이거 다 잃어버리거든요.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뭐 절 재밌는 거 없나 그러지 말고 첫사랑의 설레임을 주님 만날 때까지 마지막 설레임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가슴 뛰면서 하나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요. 미래를 그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자꾸 미래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렇게 생겼는데, 과거 이야기 안 해요. 과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현재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면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을 넣어주시거든요. 생각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꿈을 꾸기 때문에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 있으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꿈을 꿔요. 그럼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꿈을 꾸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이건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헛된 공상이 아니라 이루어질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 꿈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오순절의 핵심이 뭐냐면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오순절날 역사의 핵심입니다. 자꾸 오순절하면 방언, 뭐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순절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 뭐죠?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였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순절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한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오는 이 환상을 보여준 게 오순절날 역사입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세계로 펼쳐져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꿈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기도의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걸 봤다.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어떤 분 한 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조명이 갑자기 앞에서 반짝반짝합니다. 그걸 갖고 막 본인은 성령님 오늘 내게 불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비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생명 살리는 일에 관계되지 않은 어떤 일도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위대하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내 사업과 이 사업이 돈벼락 맞는 꿈 이거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반드시 생명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연관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교수가 되고 큰 무대에 서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영혼 구원과 관계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요.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는요. 그걸 이룰 능력도 주십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은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그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물러가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몰아낼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는 비전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예배하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꿈을 받았죠. 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바로 왕을 이길 힘도 이집트 군대와 싸울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꿈꾸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를 꺾으시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모든 걸 누가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비전을 향해서 꿈꾸고 나가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술술을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속일 수 없죠. 자기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가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죠.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술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술술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까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한 번도 술술을 써본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잖아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항변 안 해요. 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좀 나 잘 봐달라 그러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걸 아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왕궁으로 끌어가시잖아요. 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술술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요. 술술을 써본 적이 없어요. 술술을 썼다면 사울왕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을 때 죽였어야죠.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죠? 말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맨발로 쫓겨났어요.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따라왔냐면 법궤를 가지고 따라왔어요. 왕이여 법궤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훗날을 기약하셔야죠. 이 그 당시 법궤는요 옥새와 같은 거였거든요. 옛날에 왕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옥새가 없으면 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붙들고 있으면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게 정통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진짜 믿었거든요. 다윗은 진짜 믿었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냐고. 진짜 하나님 믿으시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술술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교회가 18년 지나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학생 교회가 지금 달라스에 이제 중심으로 옮겨졌거든요. 200만 불짜리 건물을 사서. 근데 그 200만 불짜리 건물을 옮겨갈 때 교인이 70명이 안 됐어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그 70명 중에 70%가 유학생이었어요. 30%가 그 레지던트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200만 불짜리 건물로 갑니까? 그때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였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교회로 간다고.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교회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갑니까? 누가 돈 냅니까? 난리도 아니죠.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요, 그 교회 간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8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믿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뭔가를 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다 언제 내려지냐면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말씀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 주시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합니다. 뭐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가는데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 약속 주시면 책임은 하나님 지시겠죠.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술수 안 써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붙듭니다. 저는요, 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습니다. 돈 줘봐야 얼마 주겠어요, 저한테? 10만 불 주겠어요? 100만 불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건 액수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커졌다 이야기, 저는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꽉 차버렸어요. 또 옮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우리 교회 10배로 10배 되는 데를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라고 지금 기도하게 만드세요. 근데 성도들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아멘 해요.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미 우린 가 있어요.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뭐 계약도 안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달라스에서 이미 갔다고 소문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요, 놀라워요. 저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맡긴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먹이시면 먹고 굶기시면 굶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결정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난 뒤에 시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저는 그거 믿어요. 지금까지 믿고 왔고요. 우리 성도들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만 역사하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교회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루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비전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풍부해져요.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비전대로 살면 가난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초라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오는 겁니다. 전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요, 그렇지 않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힘든 길 가야 돼. 어려운 길 가야 돼. 초라해져. 무시당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당하려고 무시당당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면 그렇게 갔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게 하진 않아요.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요,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삶이 사람들이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인생이 초라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다 놓고 떠났잖아요. 초라해졌습니까? 인생이 안 초라해졌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야곱이 초라해졌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초라해졌나요? 다윗의 인생이 초라해졌나요? 다니엘의 인생이 초라해졌나요? 느헤미야의 인생이 초라해졌나요? 베드로의 인생이 초라해졌나요? 아, 거꾸로 달렸으니까 전설에 오면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바울이 초라해졌습니까? 아무도 초라해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려운 자리를 간 사람,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큰 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유학생교회, 이민교회, 개척교회 시켜서 초라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나 목사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큰 교회 보내면 사람 죽이는 목사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밑바닥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뭐 큰 교회 가서 유명해지고 뭐 이름 나고 뭐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삶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오면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18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야망이 이루어질 때요 사람들은 허탈해집니다. 좋은 자리에 올라보니까 좋은 집 사보니까 할 일 없어서 허탈해져요.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때야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그럼 늦어요. 그래서요 쾌락과 성공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게 마약이에요. 성적 타락이고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편하기를 원하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제일 탑에 있는 게 뭐냐면 마약이고 성적 쾌락입니다. 그게 다 빠지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마지막 꽃 쫓아 보세요. 한국의 그 강남에 있는 제일 그게 결국은 마지막 가는 데가 그게예요. 그 자리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컨드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 공경하냐 현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예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이루었는데 공허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갈 데가 없으니까. 목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허탈한 거야. 그 결국은 어디 가냐? 마약과 성적 쾌락으로 빠지는 거야. 뭘 위해서 달려가냐는 거야. 그런데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할 일이 많아요.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직분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직분이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 일으키게 돼요. 직분이 목적이었거든요. 그 직분에 맞는 대우를 안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직분이 목적이었는데. 다니엘은요, 자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요,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니까 끌어내리거든요. 어디 이방인이 와서 그 높은 자리에 앉냐. 그래서 그 총리들 중에 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총리들이 이 127명이 단합을 해서 모함을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끌어내리니까 또 꿈을, 이 왕의 꿈을 꾸게 해서 또 그 자리로 올려요.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끌어내리면 그 다니엘은 내려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밀어 올려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섬기잖아요. 정권이 바뀌고요. 총리가 이방인이 총리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권 바뀌면 다 갈아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방 나라였어요.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 역량으로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워요 하나님. 그 일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실 겁니다. 내가 안 가려고 그래도, 내가 붙잡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보내실 거예요. 내가 싫어도 보내실 거예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속도와 크기와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 속거든요. 숫자와 크기와 이 속도에 다 속아요.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많냐? 여기에 다 속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누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큰 것 같고, 더 유명한 것 같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곳에 쏟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막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쟁취하고 얻고 막 하려고 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신다면 쓰십시오. 기꺼이 하나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어디까지 붙들고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저는 다 포기했거든요. 속도, 숫자, 크기 다 내려놨어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면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달라스가 아니고, 왜 뉴욕이 아니고, 왜 LA가 아니고, 왜 털사일까요? 털사에 있으면서 가슴 뛰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뉴욕으로 못 가서, LA로 못 가서, 한국으로 못 가서 답답하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대단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찾으셨습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나를 이 교회, 털사 한인교회 두신 정말 가슴 뛰는 이유, 그것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오고 싶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져야 돼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목회자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슴 뛰는 삶을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온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불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